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은 방배동 영광교회에서 오신 최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최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홉처치를 방문한 것이 이제 세 번째나 되었는데요. 올 때마다 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인지 매번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홉처치가 어떻게 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홉처치가 이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어 저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홉처치의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확신컨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홉처치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부인 YF에게도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 영어 실력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드렸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영어 실력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에게 다른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기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만드시고 각자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재능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인데요.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은 전도하는 것에 재능이 없어서 복음 전하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나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것이지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더 깊게 배우고 이해한다면 전도하는 것이나 복음 전하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에 우리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끝마쳐질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겠지요. 전도하기나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부터 롯의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람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물론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롯의 이름을 함께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언급하였듯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시작한 롯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떠나는 멋진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12장에는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의 성경 인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들의 캐릭터들이 참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혹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여전히 나이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있었지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는 일로 인해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시작된 창세기 13장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창세기 13장의 시작은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와 다시 함께 살게 됨을 알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같은 장에서 5절에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에서 9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정말 반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절까지 성경을 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10절에서 1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에였는고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삼촌, 저는 삼촌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촌이 어느 곳으로 가든 함께 할 겁니다. 삼촌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제가 제 육축과 가진 재산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에게 그리 대답하지 않았지요.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기름진 땅인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롯이 바라본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3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떠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이 애초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땅을 떠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명확하게 애굽 땅을 아브라함이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명확하게 애굽 땅을 아브라함이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고 또 그들을 약속하셨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롯이 이집트를 기억할 때 아브라함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롯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롯은 이집트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롯은 이집트 땅과 비슷하게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여행길에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아브라함이 왜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롯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이 가야 할 인생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3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죄악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진행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이미 악한 도시였을 것이고 그러므로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곳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롯이 소돔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 도시가 보이는 평화의 장막을 친 이유가 그 소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화를 바라보니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10절에 바라본 즉이라는 말에는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롯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다면 롯은 애굽 땅의 화려함만을 보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은 죄악된 도시였지만 롯은 애굽 땅과 같은 곳,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으로 이주한 롯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롯은 소돔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큰 전쟁에서 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을 적들에게 약탈당하는 과정에서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기지 못한 적들과 싸우러 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내었습니다. 이때 롯이 죄로 가득한 소돔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소돔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그가 선택한 곳에서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영혼이 날마다 상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속사람이 날마다 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롯의 심령이 상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 증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상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반드시 그 증거가 있겠지요. 롯이 소돔으로 돌아가서 사는 바람에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명예를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이 아프시거나 갑자기 사정이 어렵게 되시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봐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롯의 심령이 날마다 상하였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정작 롯의 삶을 살펴보면 뭐가 상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였을 때에도 롯은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 사는 것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그곳을 좀처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4에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럼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의 폐악됨은 롯의 의로운 심령을 매일매일 상하게 하였고 그만큼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성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성문은 법정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말의 중요한 회의는 성문 앞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많은 재산을 갖고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명예도 얻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문에 앉을 정도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고 그리고 사이들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저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범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롯이 얼마나 친절한지 보이십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자기 딸을 대신 내주려 했던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롯의 모습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롯은 부자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친절을 베풀 줄 알았고 옳지 못한 일을 보고서는 목숨을 걸고 나설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이 주변의 제약된 환경으로 인해 영적으로 매일 상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그에 따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롯의 심령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롯의 심령이 상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롯의 삶이 너무너무 잘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롯은 자신에게 몰려온 악한 사람들의 폐악된 요구에 자신의 집에 모시는 사람님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신 내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롯에게 우리가 너부터 혼내줘야 되겠다 라고 외치며 집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롯의 두 명의 손님들, 즉 두 천사들이 나서게 됩니다. 천사들은 롯의 집을 찾아 행패를 부린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곧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롯의 심령이 날마다 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롯은 친절을 베푸는 일이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 딸들과 자기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듣고 나서 보이는 행동은 이상하게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제가 호텔에 머물 때 그 첫날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에는 저녁 10시쯤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에 머무른 모든 이들은 대피를 했습니다. 불씨가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이들이 대피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며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롯의 반응은 정말 이상합니다. 19장 15절을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에 지하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시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롯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떠나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9장 12절에서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말해주었습니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구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롯은 그 메시지를 그의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 자신의 가족에게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가족 외에 다른 누구도 롯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구절에서만 롯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시를 떠날 것을 알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 자신은 소돔을 떠나길 주저했었죠. 만약 롯이 소돔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정말 그 소돔의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면 망설임 없이 그 이웃에게나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그 도시를 떠나라고 했겠지요. 롯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롯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롯의 이름이 거론되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는 믿음이 있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신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롯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롯의 사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소식을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죄로 인해 도시를 파괴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롯이 불신자에게 그의 딸들을 시집 보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부자였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며 친절을 베풀 줄 알았고 옳지 못하는 일을 보고서는 목숨을 걸고 나설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심령은 매일 상해가고 있어서 그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다른 영혼들의 구제를 위한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소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롯 자신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본문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것을 롯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며 주님께 그와 그 도시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그의 심판의 계획을 바꾸시길 바라며 성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공정하고 또 올바르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강구함을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롯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그곳의 영혼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밤 10시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40인승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19명 중 10명이 숨지는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참사를 지켜본 다른 대형버스 운전자 한 분은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과 함께 불붙은 버스를 보며 그 안에 구출되지 못한 희생자들을 바라보며 불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롯에게 그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게 될 텐데 그는 다른 성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소돔을 떠나면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롯은 오직 자신의 안전에 관한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불붙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든 구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그에게 사람들을 주님의 심판에 직면한 도시로부터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의 가족을 제외한 도시의 어느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것처럼 롯은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른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경의 진리를 안다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지 않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자들의 영혼을 보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롯이 자기 자신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 즉 소돔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은혜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평소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했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 롯과 같이 나 자신, 은혜에서 멀어진 나 자신을 이렇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것을 보면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가서 한 번 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저의 구원이 아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다른 분들 역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의 영적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소에 그 도시의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사람들도 롯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농담을 한다고 여긴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소돔에 쏟아지는 심판에서 겨우겨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땅에서의 삶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디로 피하라고 말해주자 롯은 천사가 피하라는 곳으로 가려는 것을 두려워하며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알은 작은 소돔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알로 피신한 롯은 그곳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 결국 딸들과 함께 동굴로 피신하여 살게 됩니다. 당시 동굴은 무덤으로 쓰이던 장소입니다.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 롯의 거주지가 된 것입니다. 심령이 날마다 상해가던 롯이 결국 도착하게 된 곳은 동굴이었습니다. 롯의 영적인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겠다라고 생각한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이어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타락한 소돔의 문화 속에 오래 살다 보니 그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영적인 재산상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이 가족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를 만취하게 만들고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각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분께 여러분이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진단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진단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드러내며 진단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매우 신중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년 9월에 잠든 이웃을 구하려 불길에 떨어뜨렸다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그 건물 안에서 안치범 씨가 가장 먼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안치범 씨는 얼른 119에 신고를 하더니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간 이유는 화재 사실을 모른 채 잠든 이웃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불이 난 건물로 다시 들어가는 안치범 씨는 각방에 초인종을 누르고 방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인종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8살 청년인 안치범 씨의 희생 덕분에 원룸 21개가 있었던 이 건물에서 다른 사망자는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안치범 씨는 건물 5층 옥상 입구 부근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11일 만인 9월 20일에 숨졌습니다. 롯의 비극은 소돔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떤 사람의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진 롯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천국의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롯의 심정이 상했다는 증거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롯의 소돔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그는 부유했고 건강했습니다. 그는 문어기에 앉을 수 있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두 딸과 사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데리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에 너에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그들을 속히 이 도시에서 나가게 하라.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전하였고 그 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이라고는 모압과 암몬의 시조밖에 없습니다. 롯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소돔을 나왔을 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메시지를 더 전할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 어떤 이의 이름도 언급하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소식을 더 전할 자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친척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르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은 롯에게 나아가 사람들에게 설득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너에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너와 함께 구출해낼 자들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부유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으시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라도 그 복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에 주변에 기도해 줄 만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롯에게 어떻게 물으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만약 제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대답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살을 마감한다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억울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어떤 실망감을 보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 기도가 애통함으로 인해 드려지고 또 오직 하나님만의 의지함에서 오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여한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할 이들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또 모든 홉처치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과 이 에델레이드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찬송가 570장 Rescue the Perishing을 부르시겠습니다.